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강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을 포함해서 총 열 번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의 처음 11장,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의 처음 첫 1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톨레도트는 뭐 족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족의 내력, 뭐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은 제가 9장을 우리가 설교한 다음에 10장은 건너뛰었거든요. 10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톨레도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누구의 족보이냐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은 전체로는 그 세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장 10절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인 그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홍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 그 족보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가 어디 출신이며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인종과 어떤 언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와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장을 제가 설교 본문 묵상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10장의 족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족보입니다. 함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가나안 지방,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맥락 없이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저주이거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자손들, 그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0장 8절에 등장해요. 10장 8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니므롯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냥꾼이고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세상에서 보기 힘든 힘이 장사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고대에서 힘이 장사인 사냥꾼. 예. 여러분, 10장 10절에 가면은요, 그 니므롯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장사이고 사냥꾼인 그 니므롯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 힘이 장사인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다스렸던 그 지역의 도시가, 수도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등장하고 11절에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는 갈라와 니느웨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그냥 단순히 역사에서 사라져간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그런 니므롯과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좀 전에 10장에서 시날 땅이라고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10장의 니므롯과 바빌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시날 땅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족보와 사람들, 함의 족보와 함의 족보 가운데 있는 니므롯, 그리고 그 니므롯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탑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크고 높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1장 가운데서 니므롯과 같이 힘센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그렇게 힘센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각과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니므롯을 동경하는 사람들,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11장 4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고대 신화에서 그 탑을, 보통 일반 역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일반 고대 역사에서 그 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지구라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높은 탑들이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론의 아시리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저명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에 따르면은,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아시죠? 예. 피라미드처럼 그런 신전인데, 그 꼭대기에 신전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지구라트예요. 예. 높은 탑인데 그 탑 위에 신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같이 힘센 사람이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니므롯같이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어쩌면은 타락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렇죠? 우리 바깥에서 보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자기 우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기 우상화. 인간의 자기 우상화.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제국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 뭐 바이러스 얘기도 했지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제국들은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니므롯의 다양한 변종입니다. 그렇죠? 네. 돈으로, 힘으로, 정치와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히틀러처럼 사람들을 홀렸던 웅변술로. 제가 오늘 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나눴지만은 뉴욕에 가면은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옛날 말에 마천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skyscrap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어가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이 있죠. 문자 그대로 skyscraper, 하늘을 긁어대는 건물들입니다. 하늘을 긁어대는 건물. 어쩌면 여기 본문의 바벨탑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을 긁을 정도로 하늘 가까이에 다다라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탐욕의 결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탐욕의 결과는, 스카이스크래퍼의 그 결과는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들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많은 스카이스크래퍼들, 그것이 현대 바벨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다.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다. 여러분, 신할 땅에 자리를 잡고 자기 이름을 떨치려 했던 니므롯과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동조하고, 다시 말해서 니므롯에 동조하고, 그리고 한편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벽돌을 굽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탑을 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떤 한 가지의 왜곡된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돈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았던 그러한 자기 우상화, 추악한 자기 우상화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까지 목격했습니다. 소위 힘센 사람들의 착각은 꼭 자기 자신만이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이름을 내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외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바벨론 외에는 다른 도시나 혹은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니므롯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니므롯의 잘못, 바빌론의 잘못, 그리고 이 탑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은 그냥 탑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죄악이 합쳐진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아니, 사실은 건축물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미그달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미그달이라고 하는 탑은 힘과 교만의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가 미그달, 탑은 힘과 교만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인 바빌론은 하늘까지 솟아오른다라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성읍이, 가나안의 도시가 하늘에까지 다 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힘과 교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 니므롯과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5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아보려고 탑과 도시를 쌓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재미난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네하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베네하 아담,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베네하 아담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한낱 사람들, 한낱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하지만 닿을 수가 없었다. 베네하 아담. 예.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일 따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베네하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탑을 쌓는 사람들의 계획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 탑 쌓는 것을 막으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그 탑을 허물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탑 쌓기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언어를 섞으시는 거였습니다. 예, 하나로 통용되던 언어를 그냥 섞어버리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고 창세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고 그리고 자기 우상화를 성취하려는 것,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 방법은, 그 수단은 같은 말, 같은 언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치 오늘 창세기 11장처럼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자기 우상화의 수단은 무엇일까? 그게 기술일까? 돈일까? 돈을 의인화하고 돈을 수단화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같은 언어처럼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같은 언어, 21세기의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똑같은 수단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뭐 지금 성공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패하면서도 계속 돈을 쏟아붓는 그 로켓 발사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로켓 발사에 일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제3세계의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한 번에 수십만 불짜리 우주 여행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꼭 내 방식대로 내 이름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우상화의 어떤 수단이나 아니면 언어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은 짓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언어를 섞어버리는 것이라고 이미 9절에서 말씀드렸죠. 언어를 섞어버려서 인간의 우상화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섞어버린 것, 언어를 컨퓨즈하게 만드신 곳,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의 뜻은요, 섞이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벨, 섞이다, 혼잡하다. 고대 언어 가운데 바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이 아니라 바빌. 바빌은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 다시 말해서 이 신할 땅에 자리 잡은 인간들은요, 여기 나만의 방식, 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높이 올리는 나만의 방식, 바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에 다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쌓으면 하나님의 문에 닿을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밥, 비를 생각했던 인간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게 하다, 섞이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벨이라는 뜻은 그 듣기에 따라서는 그 언어의 의미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바보 같은 짓이래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바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지만은 그런 인간들이 결국 얻게 된 것, 자기 손에 쥐게 된 것은 언어가 혼란스러워진 것, 그리고 너희들은 바보 같은 짓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니므롯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니므롯의 정신과 철학과 의지의 동조에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신할 땅 바벨론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설가 데이비 포스터 윌리스의 말처럼 사람이 성인이 되면 하루하루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선택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무신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말을 뒤섞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말을 뒤섞자고 말씀하세요. 바로 저는 이 구절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말, 언어라고 하는 그 랭귀지로 또 인간 가운데에서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니므롯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한때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때는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기대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나라, 강한 힘, 높은 자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자리 다툼을 하는, 예수가 왕이 되시면 우리가 누가 예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자리 다툼을 하는, 힘의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힘을 추구하던 니므롯 같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탑의 나라가 아니라, 니므롯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높은 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낮고 초라한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낮고 초라한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고작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방언은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언어들이었어요. 방언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요, 그 당시 그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이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민가 있는 유대인들, 다른 여러 지역으로 이민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출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출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방언의 언어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장 9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역의 언어들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수많은 이민자 출신들이 와서 보니까는 아니, 이 제자들은 어디 그냥 여기 예루살렘 출신인데 자기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방언을 받게 되었을까? 2장 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9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을 뒤섞으시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 인간들의 의도를 꺾으시는 게 말을 혼잡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let us come down, 저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말을 섞으시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알아듣게 하세요. 방언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우리 지역 말을 하고 있구나, 말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거죠. 배경과 문화와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니므롯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이 서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 다른데, 저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그냥 한국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교회가 말하는 언어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 겸손의 언어, 소망의 언어, 자비함의 언어, 온유함의 언어, 하나님의 샬롬의 언어, 그리고 공의의 언어. 우리가 그 언어들을 함께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통인 거죠. 니므롯과 바벨론의 언어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언어를 듣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과 성공을 갈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칼의 힘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나는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믿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초대교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처럼 인정과 자리를 추구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비천함에 처하든지 풍부함에 처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고 표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은, 그리고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메시지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처럼 별것 아닌 장소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니므롯을 혼란스럽게 하고 바벨탑을 바보짓이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것, 그 질서를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고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의 질서를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